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9년간,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 마지막 주 교회 창립주일날 인도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19년이 되었습니다. 인도 신학교에서 강의와 그 설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조우면 선교사입니다. 이 당신의 풀밭은 푸르르십니까? 당신의 풀밭은 푸르르십니까? 이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서 늘 신앙의 양식이 되는 이 꼬리, 풀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서 인사를 했었는데, 당신의 풀밭은 푸르르십니까? 당신의 풀밭은 푸르르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멋있는 인사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풀밭은 푸르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 그러니까 놀람, 신기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심하고 따분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더풀 라이프, 기묘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내 삶은 늘 기묘하고 신기하고 가슴 설레는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좀 가슴이 설레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좋은 생각이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뭐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좋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 삶이 이처럼 자랑스럽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뭐 어떻게 그냥 억지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황홀해졌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가슴 설레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고 전도고 선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 그 현장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강력한 군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꽂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전파하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했었을까요? 첫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못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가치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신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신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신을 한 애들이 가끔 가다가 오게 됩니다. 문신을 했어요. 이 문신하는 게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이래가지고 이 그 징그러운 문신을 한 애들이 가끔 가다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야야 일로 와봐. 너 신학교 오기 전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리고 막 이 폭력배 같은 그런 생활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술이 싫더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약도 싫고 폭력 생활도 싫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단순하고 착하고 순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괘씸푸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엉큼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기적이고 유치한 이 몸만 컸지 나이만 들었지 아주 유치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오염물질에 물들기 시작하면 내 삶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냄새가 내 삶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온갖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꽉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던가요?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청결하게 보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오염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육체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로움, 답답함, 절망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노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고독함이 누가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지요. 중독이 되면 그것이 없이는 못 삽니다.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력 중독, 도박 중독, 얼마나 그 종류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 외로움이 인간을 우울증, 조울증, 인간의 허무함, 자살로 이끌어 가는 거지요. 큰일입니다. 이 외로움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알고 영접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외로움을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과 이유와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인도에서 그 디톡스 병동에 자주 가게 됩니다. 디톡스는요,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병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 디톡스 병동을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톡스 그 이제 환자들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같이 할렐루야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그 마음의 상처들도 많고요. 어릴 때 환경이 참 불우했고요. 물론 뭐 그 계기들도 많지요. 그런데 제가 이 디톡스 병동에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제가 또 목사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저한테 이 병원에서 보내줍니다. 상담하라고. 누구를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신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이 예배 마치고 상담 좀 해주라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신학생들이 이런 중독자 병동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갇혀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병원 이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한번 중독이 되면 고쳐지질 않는데요. 자기는 상담이나 치료나 뭐 무슨 그런 약물로 해가지고 치료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독된 사람이라도 극적인 경우에 치료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 중독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극적인 체험을 한 중독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즉시로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그래요. Only Jesus is a healer. Only Jesus is healer.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결케 되고 온갖 육체적인 파멸의 구덩이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인도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뭐 영어 예배도 영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인도의 그 주 언어는 힌디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힌디어. 그럼 제가 이제 힌디어 교회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제 인도 힌디어권 그 목사님들이 거의 그 설교 전에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끼뜨네 로쿠시해 그래요. 끼뜨네 로쿠시해.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요. 끼뜨네 얼마나 많은 록 사람들이 꾸시 행복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끼뜨네 로쿠시해 그래요. 끼뜨네 로쿠시해.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부 다 손 들어요. 전부 다 손.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싶어가지고 손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가 끼뜨랄래 그러면 촥 손을 듭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진짜로 그러세요? 예, 꼭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인도 신학교와 인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인도 신학생들과 이 교인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서울교회처럼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이 교인들에게 1년에 1독씩 꼭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게 되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죽은 후에는 영생과 영벌의 세계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암흑과 무저갱의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광명의 세계,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인데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학기말이 되면 우리 신학생들의 이 시험지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잘 쓴 페이퍼는 물론 A+를 주죠. 근데 이 그냥 이 단 두 줄만 쓴 학생들이 있어요. 두 줄 썼어요. 이게 답이 두 줄이에요. 답이 두 줄. 그런 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F를 줘야죠. 이 두 줄이 뭡니까? 이게 두 줄이 F. 저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에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학점을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즉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전도자, 선교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각 나라의 그 외교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매너가 세련되고 깔끔한지 모릅니다. 옷도 흐트러짐이 없고요. 왜 그런지 잘 아시죠? 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양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만일 외교관들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이나 퍼마시고 아무데서나 토하기나 한다든지 성적인 스캔들이나 일으키게 된다면 길거리에서 소변이나 보고 고성방가하면서 돌아다니게 된다면 파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외교관들이지 않을까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매 흠이 없어야 되고 세련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선교사의 자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도 인도 땅에서 참 배신당한 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 갖고 또 그런 경우도 참 많고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얼마나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은 못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바울이 뭘로 전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 증인이 될 것이고 땅끝까지 전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랍고 신선하고 가슴 설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인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심히 두려워하는 자세로 일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